예, 오늘은 우리 기쁨의 교회 21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주일이 중요하지만 또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오늘 또 특별한 의미가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주년이라든지 뭐 15주년 또는 20주년, 30주년 이런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주년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 텀을 7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21 그러면 7년이 3번 되는 해 아닙니까? 21년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이제 7년 텀을 3번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4년 되던 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마치 마라톤 뛴 것도 아닌데 마치 막 이제 더 못 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마 좀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중년 어느 한 시기에 또 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좀 감정적으로 좀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좀 혼란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한 7년여 주님께서 많이 은혜 주시고 또 좀 안정감도 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에 또 여러분이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 대단히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부족한 건 많지만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는 뭐 어린 목사라는 말도 들었는데 젊다 못해 어리다 그래가지고 어린 목사. 예, 근데 어느덧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그런 좀 중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자신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중하게 무겁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를 많이 존중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존경해 주셔서 제 얼굴 표정이나 제 말 한마디에 어떨 때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더 성도님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21년 동안 이렇게 한 번에 퉁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좀 섭섭한 게 해드린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혹시 뭐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밥 한번 사라 찾아오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쓴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선다. 우리가 영어로는 backsliding 한다 그러죠. 자꾸 뒤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백슬라이딩의 심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아주 대단히 아주 뭐 스펙타큘러한 어떤 대단한 그러한 경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틀 안에서 의미를 담아보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안식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여기에 일종의 예,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오늘 또 반복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멋진 구원을 경험했죠. 그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았어요. 애굽을 나오는 그 장면에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패잔병들이 몰래 도망 나오듯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마치 승전한 그러한 군사들처럼 애굽 사람들의 마치 전리품을 이렇게 다 챙겨가듯이 저들이 좋은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부유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저들이 싸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싸웠는데 하나님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거죠. 홍해 바다를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가르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하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을 이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12정탐꾼 보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12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다른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저 강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이러면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 순간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첫 출발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하는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더 굳어졌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항상 발목 잡았습니다. 피곤하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지루하다 그죠. 심지어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만나가 하늘로부터 매일 내려와도 그들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지루해서 못 먹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출애굽 세대에 속한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예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이같이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그 위대한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비방했을 때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 결과를 보고 너희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예이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들이 놀라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버림받았던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은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실은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과 함께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완전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적인 경험 속에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어떠한 결과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도 이번에 우리 LA에 도착해서 이렇게 여행하는 그 첫날 여정이었는데 UCLA에서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또 교수님 모시고 강의도 듣고 서로 이제 Q&A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버스에 타고 가는데 90년대 초반 중반에 저희가 잠시 섬긴 적이 있는 그 교회에 있었던 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목회를 그때 플랜트를 했는데 오래 못 있었어요. 한 2년 반 정도 교회를 플랜팅하고 저희는 이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 목회는 독립적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좀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옮겼었는데 그 안에 이제 한어 목회 속에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구입할 때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예배당을 구입했는지 몰라요. LA 정말 금싸라기 땅. 지금으로 아마 그 값어치를 측정하자면 아마 그 당시 샀던 금액의 10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땅덩어리고 거기에 정말 멋진 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뭐 교인 숫자도 얼마 안 됐는데 한 120명, 30명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사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못 돼서 공중분해됐습니다. 회중이. 그러니까 뭐 나눠지고 나눠지다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이제 좀 놀라운 거는 이제 그 바로 그 예배당 터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우리 아내가 앞에 있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이제 거기 터에 원래 있던 건물이 싹 밀린 거는 알았습니다. 빈 터를 봤거든요. 예전에 갔을 때. 근데 거기에 거대한 컨도미니움이 이렇게 빌드 됐더라고요. 땅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차를 한 100대 이상 파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뭐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그 예배당이 서 있고 그 예배당을 샀을 때 그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감동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살아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완전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는 그냥 집들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갔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아닌 어떤 다른 인간의 혈기라든지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공동체를 주도할 때 있었던 어떤 결과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뭐 물질적으로 세웠던 건물이 미뤄지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그 벌거벗은 것 같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들을 것인가. 이건 너무 중대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백슬라이딩 하지 마라.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참 훌륭한 중보자를 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더 나은 모세,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게 참 재밌죠. 사도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던 보냄받은 자들이죠. 사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이 되셔서 온전히 나타내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계시자로서 그 계시를 전파하는 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여기서 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지어주시는 분, 자기의 피로 뿌림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전담하셔서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 예수죠. 예수.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예수님을 모세와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40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시절의 그 고난을 그가 짊어지고 갔었던 것처럼, 가끔은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이처럼 예수께서 그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신실하게 끝까지 순종하셨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승하다. 어떤 의미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다, 빌더다. 집이 더 높으냐,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더 승하다는 말이죠. 모세는 그 집의 종과 같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과 같다. 종은 종이지만 아들은 아들이다, 말 그대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는 말은,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멋진 중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어떤 이유가 조금이라도 됐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이신, 그림자가 아니라 본질 되시며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14절,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안식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첫 번째로, 안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안식, 그러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말은 안식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약의 세베스라고 하는 말이죠. 세베스. 이 세베스라고 하는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을 재정하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을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안식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하루의 쉼, 6일 동안 노동하고 하루를 쉬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을 안식하는 날, 크리스찬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주 틀린 말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수하느냐라고 하는 개념 속에 만약에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일을 안식일, day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뭐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선포이죠. It is done. 창조가 새로운 창조의 그림자라면, 새 창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안식은 뭐죠? 결국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될 때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이런 어떤 목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인간의 그 창조를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인간은 처음 안식일을 언제 맞았던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노동을 쉬었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죠. 왜? 6일 끝나고 거의 마지막에 인간은 창조됐으니까. 인간이 경험한 새로 이 창조의 첫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안식, 물론 하나님이 뭐 쉬셔야 되기 때문에 쉬신 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로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완성됐다고 선포하시고 이 창조의 완성에 인간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초청받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에 다시 노동하시기 위해서 뭐 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일곱째 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안식은 영원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루 지키신 게 아니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거기에 딱 점을 찍으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온 우주의 만유의 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모든 이 화합, 하나님의 이 화음, 하모니,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온전하심, 이 놀라우심, 이것이 빵 하고 찍혀진 안식, 영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천상에 하나님의 안식은 지속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의 현장에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안식일의 개념에서 이걸 한 단계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8절에,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뭐죠? 여호수아가 이끌어 정복한 가나안 정복이 안식의 비밀은 아니었다. 제7일이라고 하는 안식의 비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정복하여 들어갔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의 비밀, 그것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There is a deeper secret, deeper mystery, 더 깊은 안식이 있다. 바로 그 안식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현장.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나안, 진정한 안식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계시고 그곳에 그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예, 정말 빛과 같이 밝은, 바로 그 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 이상이겠죠. 그곳.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미 현재 있습니다. 그곳은 천만 천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늘 보좌에 있습니까? 우리 예배할 때마다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지 않던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았던가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경험인 거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누구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그러나 성도들, 그들의 거룩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오늘도 그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심지어는 미래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그 현장에. 이러한 영원한 종말적 안식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 매 주일 적어도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교회 예배 신학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진정한 안식 결국은 모든 노고 모든 고난 땀 흘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쉴 수 있는 그 순간.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안식에 우리는 언제 들어갑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종말적 영원한 종말에 속한 것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안식을 맛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어떤 여전히 방황이라기보다는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현세의 우리의 삶 속은 아직도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메시지의 키는 이거예요. 뭐냐면 3장과 4장에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오늘, today.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오늘이란 단어는 굉장히 신비하죠. 영혼과 맞닿는 시간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지금 그렇죠? 3장 7절, 3장 13절, 3장 15절, 4장 7절에는 두 번이나 이 오늘이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순간. 오늘이 언제죠?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항상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마음을 뭐라고 썼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 너무 피곤해, 그거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관계에 뒤틀림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깊은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이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뭔가 마음이 굳어있다면 그것마저도 익스큐즈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함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은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민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죽음에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딴 생각하다가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날 뻔한 순간을 막 모면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바짝 들죠. 여러분 정말 두렵고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현실 앞에 우리가 쓴다면 그 순간에 우리 다 잊어버립니다. 딴 거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이 너무 awesome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Today,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라. 이 얘기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말 그대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두려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나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쓰다듬으시며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완고한 마음으로 내가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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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놀라운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이 머릿속에 막 말씀이 전개되게 합니다. 놀랍죠?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우리 예수마을 회원들하고 이제 여행을 했지만요, 사실은 그 여행을 제가 지난주에만 한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했어요. 비주얼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아무래도 큰 버스가 있어야 되겠지? 타면 공항에 어디에 내리겠지? 필라델피아 공항 어디에서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타야 되지? LAX에 내리면 어떻게 되지? 그 순간순간이 어떨 땐 좀 아찔했습니다. 제 마음에. 몇 주 전에 LA를 먼저 다녀올 일이 있었죠. 총회 때문에.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확 몰려드는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르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함께 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 걱정이 확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미리 UCLA를 가봤습니다. 미리 한인타운을 드라이브 해봤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어느 식당이 버먼트하고 칠가에 있다며 거기 가서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일까. 여러분 사실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비주얼라이즈를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합니다. 가이드에게. 안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게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지만 제가 가본 곳이죠. 대부분 뭐 다는 아니라도. 그러나 이 큰 그룹을 모시고 간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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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와, 교회까지 도착했을 때 와, 대단하다. 그게 믿음이죠.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말씀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까만 잉크가 하얀 종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인풋될 때 이것이 우리 속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서 활동하는 이러한 일로 벌어질 때 사실 그것은 현실인 겁니다. 어떤 것들은 아직 미래에 있지만 그러나 그 미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구약을 다 인용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대로, 선지자가 이른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세는 너무나 어렵고 현세는 긴장되고 현세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가고 있는 교우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너무 정신 차리기에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마음에 꽂히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폭발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today라고 하는 이 시제에 있어서 today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에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지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민망하게 하는 일에 너무 익숙했던 자들은 바위야 내 위에 덮어다오, 숨을 곳이 없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 현장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저희가 두려움으로, 아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까요?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유는 바로 투데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미 벌거벗은 자로 서기에 충분한 익숙한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벗기고 우리의 속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끄럽고 추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함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십니까? 쉰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불면증 최악입니다. 점점 잠이 줄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힘들어요. 어젯밤에 너무 잘 잤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잘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일. 예. 어떤 분들은 예배 때도 막 주무시잖아요. 너무 큰 은혜. 잠을 잔다. 이게 어디서나 어떨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 이번 여행 중에 저희가 요세미티 가지 않았습니까? 요세미티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높이 솟은 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하나의 바위죠. 아, 센스 있게 딱 보여주네요. 사실 멀리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한 면이 완전히 절벽입니다. 그죠? 저 높이가 얼마 되나 봤더니 3,600피트입니다. 1,000미터가 넘습니다. 1,100미터. 땅에서부터. 요 땅에서부터. 예. 뭐 해발 7,569피트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바로 이 바닥에서부터 위까지가 한 3,600피트 정도 됩니다. 엘카피탄이 유명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싱글 스톤, 하나의 돌 바위로서 가장 큰 바위입니다. 가장 큰 바위. 근데 이 바위가 사실 좋은 것은, 인기가 있는 것은 암벽타기 하는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이 엘카피탄을 정복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죠. 꿈. 암벽 타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온다고 합니다.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추어들 말고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 암벽을 타는데 밑에서 위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틀 걸리나 보다, 미친 놈들, 뭐 이렇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친 놈들인 줄 알았더니 미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 한국 분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50대 후반이고 한 분은 65세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65세 되시는 분이 다른 분보다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 암벽 타러 왔습니다. 네? 어디 암벽이요? 하이킹하러 오셨나요? 아니, 아니. 엘카피탄 클라이머하러 왔답니다, 이분들이. 5명 남자들이 왔대요. 5명 남자들이.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질문이 많이 생겨서 뭐 이런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아내들과 같이 오셨습니까? 답은 NO. 아내들이 좋아하지 않으시죠?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것을 보험 들어주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프랑스 산악회에 등록돼서 프랑스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Early retire 한 거죠. 전혀 산 오를 사람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할 수 있대요, 저보러.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질문이었어요. 잠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아, 이게 중요하죠. 얼마 걸리냐 했어요. 당신들은 얼마 걸리냐 했어요. 이분들이 일주일 걸린대요.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5일 걸린대. 5 days. 그래서 그러면 5일 동안 잠은 어떻게 잡니까? 그랬더니 암벽 올라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 기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절벽에 매달려서 자는 거예요. 들어가 자는 데가 있대요. 뭐 이렇게 세운다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일종의 포대기 같은 데 들어가서 자지 않을까 이렇게 매달린 그렇죠? 파우치 같은 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뭐 안 해봤으니까 이분들이 해보래요. 저거로 자꾸 할 수 있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한 게 뭐냐면 공포감이 없냐고 공포감이 들지 않냐 밤에 어떻게 거기 매달려서 잠을 자겠나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공포를 극복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처음 들은 얘기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 절벽을 올라간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말은 공포감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기구 속에서 잠을 자면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일주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참 대단하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마 it's right for you.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에게는 이게 뭐 맞다고 입증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세를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동동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닷속에 쑥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땅에 발을 탁 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 파입니다. 땅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씀 앞에 벌거벗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